아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49쪽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까지 9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도하시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149쪽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소문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 귀한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귀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다섯 번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신비를 저희로 깨닫게 하시고 또 귀한 말씀의 시간들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오셨고 또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응해야 되고 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는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영혼이 주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도와주길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금요일 저녁인데 아마 쉬고 싶은 마음도 있으실 텐데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집에서 쉬는 것보다 훨씬 더 은혜가 있고 힘을 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부흥사경의 주제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튤립,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 튤립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꽃, 오타와 튤립 축제가 생각나십니까? 그 꽃을 지금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지는 않겠죠. 튤립,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에 관한 어떤 내용을 담은 이야기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나눠드린 주보를 보게 되시면 그 튤립이라는 다섯 개의 교리의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첫째 날 금요일 순서 밑에 튤립, TULIP라는 다섯 개의 영어로 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가 전적 타락, Total Depravity에서 T가 되고요. 두 번째는 무조건적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이라는 U가 있고요. 세 번째는 제한 속죄, 하나님의 속죄 사역이 제한되었다라고 해서 limited atonement.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 은혜, irresistible grace. 그래서 I가 있고요. 다섯 번째는 성도의 견인, preservation of saint of the saint. 이렇게 T U L I P. 그래서 다섯 개를 모아 보니까 튤립이란 단어가 띵긴 겁니다. 튤립은 꽃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구원의 핵심되는 다섯 개의 교리를 모아서 그 첫 글자를 따보니까 단어가 된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여러 가지 책자를 통하여 미리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다섯 가지 교리를 매일같이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준비하면서 사실은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게 조직신학적인 이야기고 논리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걱정입니다. 생각을 조금만 놓게 되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또 등장하는 많은 이야기들, 역사적인 배경이나 사람 이름까지 나오게 되면 더 헷갈리게 될 텐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쉽고 간략하면서도 핵심적인 내용을 전할까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마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시고 이게 성경 말씀에서 나온 교리, 특별히 500년이 넘게 이 교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끝까지 유지되고 끝까지 지켜왔던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 내용을 모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곁가지로 갈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구원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이 다섯 가지 교리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전적 타락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적 타락이란 이 교리는 사실 다섯 가지, 오늘 저희가 말했던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그리고 성도의 견인 교리인 우리의 구원 교리를 설명해 나가는 데 있어서 베이스와 같은 것입니다. 기본적인 토대가 됩니다. 이 기초를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 다음부터 세워지는 모든 신학적인 내용들, 이 교리적인 내용들을 이해할 수도 없고 따라올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인간의 전적 부패에 대해서 인정하느냐 그러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교리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싸움 속에 놓이게 될 겁니다. 쉬운 말로 하면 이 전적 타락은 우리의 자유의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얼마만큼 우리에게 인정되고 있는가. 여러분들 모두가 자유의지가 있을 겁니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아마 자유롭게 선택하여 지금 이 자리에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전적 타락이란 말과 이 자유의지란 말이 왠지 모르게 서로 상충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전적 타락, 좀 더 분명하게 말하면 전적 무능력, 또 다른 말로 하면 근본적인 오염, 타락,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교리가 나오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 교리에 반대되는 내용들이 주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역사상에서 많은 교리가 자리를 잡고 신앙 고백서가 나오게 된 경위는 그와 같은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신학적인 논쟁이 없게 되면 이와 같은 체계적인 교리가 있을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이 칼빈의 5대 교리, 이 구원에 관한 이 튤립이라는 교리가 나오게 된 것은 1600년대 초입니다. 이 1600년대 초에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 교리에 반기를 들은 그런 무리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그 당시 칼빈주의 정통했던 신학자입니다. 칼빈 밑에서 혹은 칼빈이 세웠던 그 학교에서 공부도 했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했던 신학자였습니다. 그가 네덜란드에서 신학 교육을 받고 제네바에 가서 다시 신학 교육을 받고 그리고 다시 네덜란드에 와서 신학교 교수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칼빈이 주장했던 이 하나님의 구원 교리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원 교리가 뭐냐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인간은 자유의지가 선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타락해서 그 자유의지가 선택하는 모든 내용은 죄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4세기경부터 교회는 그 내용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반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한 무리가 나타나서 그 교리에 대한 반기를 들은 겁니다. 인간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믿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나는 선하게 살고 선에 대해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했다라고 자유의지의 타락에 대해서 반기를 들은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알미니우스가 대표자가 되어서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칼빈주의자의 대표로서 알미니우스가 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 신학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알미니우스가 학교로 돌아와서 그 사람들의 신학을 가리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고 난 이후에 그를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되 인간의 자유의지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난 겁니다. 이 네덜란드 교회가 난리가 나서 그 당시 유럽에 있는 모든 석학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다 불러 모아서 돌트라는 지역에서 회의를 열게 됩니다. 그 회의 속에서 결정된 내용이 바로 이 튤립입니다. 이 튤립은 반대로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이 주장했던 내용에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 내용을 그대로 거꾸로 가게 되면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이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전적 타락이니까 부분적 타락이 되겠죠. 그렇죠?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선택이니까 조건적 선택이 되겠죠. 세 번째는 제한 속죄니까 보편 속죄가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 은혜니까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은혜, 성도의 견인이니까 확실하지 않은 견인, 이런 내용으로 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전적 부패에 대한 생각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전적 부패에 대한 생각을 갖느냐 안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다음부터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게 되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이해를 하면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중생하게 되었고 중생하게 되어져서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물론 그것은 차후에 나눌 이야기지만 우리 본성적으로는 그렇게 선하게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을 로마서에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로마서 3장에 가면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인류가 죄악에 빠져 있고 태어날 때부터 죄악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장 9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죄 아래 있다는 말은 뭡니까? 죄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죄의 지배에 있다는 겁니다. 죄의 영역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우리입니다. 바울의 시대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모든 인류,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 아래 태어났습니다. 죄 아래 태어나서 죄의 영향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선하게 생각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찾아갈 수 있는 듯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분명히 보십시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랍니다. 단 한 명도 의인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단순히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데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약을 살았던 구약 백성들도 스스로가 고백하기를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타락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 내려갑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타락의 증거입니다. 타락했다고 하는 것이 사실 잘 이해가 되진 않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전적 타락하면 조금 느낌이 내려오지 않지만 모든 인격, 전인격적으로 완전히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썩어서 그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안 썩은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도 타락했고 우리의 감정도 타락했고 우리의 생각도 타락했다는 거예요. 마음 중심이 그렇게 썩어버렸다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저는 시골에서 저희 아버님이 과수원을 할 때 그런 일들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겉은 멀쩡한데 사과가 속 안에 벌레가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요즘이야 그런 게 많이 없는데 겉은 멀쩡한데 쪼개보면 속 안에 벌레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벌레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꽃이 달릴 때 꽃 속에 알을 깝니다. 그러면 꽃이 수정이 돼서 열매가 맺을 때 안에서 그 알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럼 그 안에서 벌레가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 안에 벌레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썩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타락했습니다. 우리 누구도 선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선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답니다.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선이 없는 우리들은 어떤 일을 자행할까요? 계속해서 보십시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았던 삶의 모습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누구나 다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분명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선을 행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통법규를 왜 지킵니까? 선에서 지킵니까? 아니잖아요. 교통순경한테 딱지 안 띄려고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교통순경이 없다면 그냥 스탑사인도 안 지키고 가잖아요. 안 그래요? 저만 그런가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요. 우리가 도둑질 안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선해서가 아니라 도둑질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당하게 될 망신, 그것으로 인해 당하게 될 페널티가 두려워서 안 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선한 것은 선한 척 하기 때문에 선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악한 종자예요. 씨 자체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의 코어, 중심, 심장이 죄로 물들어 있어서 나오는 것 자체가 눈을 뜨면 죄를 생각하고 입을 열면 죄를 말하고 생각을 하면 그것이 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기 좋은 걸 하면 그게 다 죄예요. 선은 그것과 반대되는 겁니다. 선을 행하려면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조금만 정신줄을 놓으면 실수하게 되고 조금만 정신줄을 놓으면 서로 원망과 싸움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한두 사람의 특정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고요. 더 분명한 사실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선과 악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선과 악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이 선과 악의 개념은 궁극적으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악입니다. 다 악이에요. 그 일이 도덕적으로 선하고 윤리적으로 경건해 보여도 그 안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것은 악입니다. 죄라고요. 결론적으로 오늘 사도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죄악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죄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고요. 그런 죄악된 삶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고 한시도 그러한 삶에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타락했다는, 부패했다는, 의지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가 됐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라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기를 들고 도전해옵니다. 그러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사람이 선하게 사는 게 불가능하단 말이냐? 불가능하지요. 그럼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려느냐?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식을 듣게 되면 행상을 해서 평생 모은 돈을 장학기금으로 내는 할머니들을 볼 일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어린아이를 구하기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경우, 도로가에서, 전철에서, 심지어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스스로 뛰어들었다가 죽음을 달리하는, 명을 달리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보았을 겁니다. 그게 다 무의미하단 말이냐? 무의미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선해서 그런 일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을 1장에 가면 설명합니다. 로마서 1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로마서 1장을 가면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그런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2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것이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세 번을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자, 24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자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26절도 동일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이와 같은 죄악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28절에도 동일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베풀지 않고 은혜를 거둬버리니 그 사회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타락해버렸다는 겁니다. 그 사회가 죄악으로 가득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회가 성적으로 문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란하고 썩어버린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볼 때에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고 윤리적으로 귀한 일을 행하고 귀감이 될 만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누구에게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선한 일을 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회를 보존하기 위하여 그 사회가 아직도 하나님이 지탱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하여 그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선해서 스스로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은혜가 떠나면 이와 같은 일들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안 당하고 그래도 떳떳하게 얼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이라니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도덕법규를 지키고 사랑을 실천하고 구제를 실행하고 좀 더 손해보고 좀 더 올바른 길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 것은 여러분들 안에 그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면 우리는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살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경건을 이야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 역시 무섭고요. 여러분들 모두가 그와 같은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다니까요.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상대가 아닙니다. 죄의 영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무가치한 게 아니에요. 떼어버릴 수 없는 찰거머리와 같은 게 죄입니다. 죄는 여러분들을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죄는 여러분들을 모두가 다 타락한 길로 가게 만들 수 있다니까요. 죄는 선을 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강합니다. 아무리 은혜를 선포하고 은혜의 말을 해도 죄성이 발동하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백날 10년 동안 갈고 닦았던 그 은혜가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니까요. 하루아침에요. 우리 모두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잖아요.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가 없다니까요. 죄는 그만큼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예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어떤 신학자는 그와 같은 우리의 무능력, 죄된 모습을 더듬이를 상실한 애벌레 혹은 곤충의 비유랍니다. 더듬이를 상실했기 때문에 방향감각이 상실되어 버린 겁니다. 우리의 눈은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제대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성과 우리의 의지 자체가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죄로 물들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상태라고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이 모습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내용들이 다르게 생각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와 같은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 본문에 등장했던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그 행각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38년 된 병자,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쳐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본문이 정말 그 한 명의 중풍병자를 고치는 일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물론 그 내용도 기록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영적 무능력, 우리의 영적 타락의 정도가 얼마인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이 본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2절을 보게 되면 이 본문이 일어났던 그 장소가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일어났던 그 상황을 설명하는데 그 상황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임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양문이라는 곁에 행각이 다섯 개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양문은 어떤 양문이냐면 양들이 지나다니는 문이에요. 양들이 지나다니는 문인데 그 양들은 어떤 양이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쓰일 제물들로 사용되는 양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과 가장 가까이에 인접한 문이에요. 가장 가까이 인접한 그 문에서 지금 가장 가까이에 있는 행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는 그곳, 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문, 그 문에서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베데스다라는 못의 이름은 은혜의 집이란 뜻입니다. 베데스다라는 이 단어 자체가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다는데 베이트라는 집이라는 단어와 헤세드라는 은혜, 사랑, 긍휼, 한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하면 은혜의 집, 사랑의 집, 긍휼이 넘치는 집, 그런 장소에 지금 이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내려지고 있는 예루살렘, 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양문, 그리고 그곳에서 은혜의 집이라고 불려지는 그곳에서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는 그곳,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려지는 그곳에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병자들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자, 3절부터 보세요. 그 안에 거기 행각 다섯이 있었는데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있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내려지는 그곳, 가장 중심적으로 은혜가 충만하게 내려지는 그곳에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들이 거기서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은혜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그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물이 천사가 와서 동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그 은혜를 따라서 병이 낫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져서 그 물이 움직이게 되는데, 그 움직이게 됐을 때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곳에 들어가면 병이 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이 병자들이 제대로 걸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잘 보세요. 병자들이 어떤 종류입니까? 세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맹인입니다. 두 번째는 다리를 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혈기 마른 사람입니다. 혈기 마른 사람은 중풍병자라는 뜻입니다. 세 부류 다 걸을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지만 그 내려지는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의 장소에 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행각 다섯에 가득히 모여 있다는 거예요. 가득히.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지만 그 은혜를 스스로 받아 누릴 수 없는 그런 영적 무능력과 무관관계에 빠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만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없는 그런 자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인류가 처해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맹인은 천사가 내려오는 것도 보지 못할 겁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동하지만 그것을 보고 있지만 그 보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보고 있는 현실을 가서 체험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지금 이 은혜의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내려지지만 그 은혜가 은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우리는 너무도 많지요.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토요일마다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집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 은혜로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본질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 38년 된 중풍병자가 그 은혜를 체험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자, 그런데 이 많은 병자들 가운데 한 명이 예수님의 눈에 띕니다. 그 한 명은 누굽니까? 38년 된 병자입니다. 자, 5절을 보세요.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된 병자가 있답니다. 왜 굳이 38년일까요? 38년 동안 병자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38년이라는 의미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하는 해석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내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그 보고에 의지하여 서로 불평불만이 일어나게 됩니다. 딱 두 명만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나머지 열 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가 취해라, 하나님께서 이것은 너의 것이니 들어가 너의 것으로 삼아라, 내가 싸워 너에게 주겠다라고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을 거부합니다. 거부하죠. 거부해서 당한 결과가 어떤 결과입니까? 38년간 방황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40년으로 알고 있지만 2년여 기간은 시내산에서 머물고 그리고 다시 가데스바니아까지 와서 정확하게 신명기 2장 14절 15절에서는 가데스바니아에서 그 요단강 그 앞까지 38년 동안 광야의 길들을 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나왔지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처지, 그 처지가 지금 오늘 본문의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지만 그 은혜를 받기를 소원하지만 어찌할 수 없는 무능력과 타락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절박한 상황을 오늘 38년 된 이 병자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그리고 이 병자를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자신을 알겠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지 아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기에 무능력한 존재인지 스스로 아느냐? 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 향해서 하나님이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너는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무익한 종, 무익한 죄인이라는 것을 아느냐?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하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 아는 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그 하나님의 은혜이신, 은혜 자체이신 예수님을 몰라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이다. 주님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저 물이 이제 동하게 되면 나 좀 저 물에 넣어주십시오.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당신이 은혜의 본질이시군요. 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알아봐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인지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니까요. 우리의 눈은 멀어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예수님을 인식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떨어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받지 않습니다. 그게 전적 무능력,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나갑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서 물에 넣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그 본질을 바꿔놓습니다. 말씀으로 그 본질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면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삶이 변화가 되어야 돼요. 삶이 움직여가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린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다니까요. 교회가 얼만큼 타락해 있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잘 압니다. 교회에 더 이상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소원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내 이익에 부합되면 목숨 걸고 따라가지만 내 이익에 상관이 없으면 무관심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유익이 된다면 그래 좋아. 그러나 내 이익과 반대된다면 목숨 걸고 싸웁니다. 그게 현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단지 그것이 나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숨을 죽이고 있을 뿐이지 여러분들 개개인의 그것이 연관된다면 아마 우리 모두는 쉽지 않을걸요. 쉽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 동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솟아오르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고치기 위해서 속 안에서 불이 나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답답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마음속의 불안함이 막 차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갈등과 번민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 갈등과 번민이 없으면 우리의 죄성을 고칠 수가 없어요. 고칠 수가 없다고요. 우리는 얼마나 무능력하고 무감각해 버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은 횟수만큼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농담 아니라니까요. 가장 무감각한 게 목사일 수 있고 그 다음은 장로님일 수 있어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 속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는지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사도행전 로마서 7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상태를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15절 로마서 7장 15절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선하게 살아갈 것 같으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니까요. 선을 행해보려고 발버둥치지만, 선을 지켜보려고 용몸부림치지만 우리의 육체는 죄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입을 열면 죄를 말하고 있고 손을 움직여 행하는 모든 일의 결과가 죄로 물들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그렇게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린 그렇게 선한 존재가 못 된다니까요.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화인데요. 어떤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형수가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러서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형수에는 한 명의 형이 있었습니다. 이 형은 미국의 정치계 아주 고위 관료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망을 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동생이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을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 가서 간절히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사면 신청을 받아냅니다. 그런데 이 형은 그대로 그 동생에게 달려가서 사면 신청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생에게 묻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네가 이제 죽게 되는데 만약에 네가 사면을 받게 된다면 너 어떻게 할래? 그 동생은 악에 차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가면 나를 사형 언도를 내린 그 판사를 죽여버릴 거라고. 그리고 나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증인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다 죽여버릴 거라고. 그 가족들도 다 죽여버릴 거라고. 이런 말을 들었을 때 형은 호주머니에 있는 사면 증서를 내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 동생은 죽어갑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선을 행하고 싶지만 선을 행할 수가 없다니까요. 마치 N극과 S극이 서로 붙는 것처럼 죄가 S극이라면 우리는 N극입니다. 하나님은 N극이에요.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쪽에 가지 않는 이상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죄는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들이 저지르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죄는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죄라고요.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그렇게 무능력하게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죽었고 선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아무리 선에 대해서 말을 해도 우리는 선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선을 찾아보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선을 생각해보지도 않습니다. 그런 영적 무능력, 그 무기력증에 우리가 빠져있다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의 신앙이 바뀌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고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들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그 자리에 왔을 때 그분을 잡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방법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런 존재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거룩해 보이고 선해 보이지만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가 가득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길이 보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느껴집니다. 이 첫 번째 교리가 사실은 두 번째 교리부터 모든 것들을 이해해 내려가는데 기본이 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두 번째 교리는 더더욱 인정하지 못할 겁니다. 세 번째 교리는 더더더욱 인정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미 죽어버린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38년 된 중풍병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체험했던 것처럼 날마다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변화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읽는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되어지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변질되고 여러분들의 타락한 본성들이 바꿔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목놓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고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첫발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쪽으로 가게 되실 겁니다. 이제 더 이상 38년 된 병자처럼 그 은혜의 자리에서 누워있지 않기를 주의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진실한 은혜가 되어서 삶을 변화시키는 바꿔나가는 그와 같은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물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고 죄 많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어느 한 부분도 오염된 부분이 없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죄로 물들어버린 그런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심장이 우리의 본질이 바뀌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살아나길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네 번의 말씀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준비하신 구원의 깊은 의미들을 깨닫는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